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부분은 열 처녀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달란트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공통된 점은 달란트 비유든 열처녀 비유든 양과 염소의 비유든 다 주인을 만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신랑으로 비유되는 주인을 만나서 잔치에 참여한 즐거움을 누리지만 다섯 처녀는 버림당하는 쓰라림을 겪게 되고 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앞에 두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지만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음부에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의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창세전에 예비된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지만 염소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 이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열처녀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 중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 구분을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세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얼핏 보면 믿음보다 행함을 더 중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열처녀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이 없는 자들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기름은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부지런히 일해서 남긴 자들과 그냥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양과 염소들도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주고 갇혔을 때에 면회하며 살펴준 것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분리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서울교회처럼 좋은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불행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인과 계산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투자의 수고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제목은 이 대지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의 따스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었으니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기회를 놓치고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저는 이것을 정당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감춰뒀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함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주인의 나라를 상속받는 엄청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믿음의 열매를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행실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여기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하는 말 달란트는 재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 달란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돈다발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 돈의 총 모음, sum of money 이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돈다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금 다섯 달란트, 금 두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금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그냥 1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1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임금이 당시에 1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6천 데나리온 사실은 이 1달란트는 20년 동안의 노동 임금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년간의 임금을 다 모은 돈에 해당되는 것이고 2달란트는 40년간의 임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가?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 인간에게 재능을 부여해 주신데 이때 말하는 재능은 사실은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ability,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맡겨주셨을까요? 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확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 기대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돈을 투자하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든 맡은 자의 자유이지만 문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주인과 함께 마주 앉아 셈을 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벌에 처해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처신도 보면 24절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무정한 사람이고 돈에 눈먼 사람이고 뭐 이런 비난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감추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상대하기 어려운 깐깐한 무서운 사람 주인을 그렇게 폄하하고 불의와 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단호히 판단하는 공의로운 사람임을 뜻하는 말인데 이 사람은 그 이 주인을 완고하고 잔인한 자로 매도하고 자신이 남기지 못한 잘못에 대한 변명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투자하라, 장사하라 이런 것. 물론 투자라는 말보다 장사라는 말이 더 가깝긴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이 투자하든 장사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맡은 재물을 가지고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적당하게 활용해서 이문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이다,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 본문을 오늘 택했냐? 요즘에 주식 열풍,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묻지마 투자 같은 이런 일들이 정말 뭐 광풍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런 일에 뛰어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남의 것을 훔쳐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런 부분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상이 가지 않으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일이라면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손실을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이익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는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현재의 만족을 비용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비용을 치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합한 것보다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될 때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투자는 장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투기 역시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탐욕의 화신에 크게 작동되므로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탐욕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자비하게 강탈하는 짓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사든 투기를 하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투기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든 어떤 그 회사의 원활한 생산을 돕는 것이 되고 미래에 자신에게도 이익을 얻어지게 하는 일은 정당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시간마다 주식 상황판을 붙들고 있는 것은 탐욕의 화신에 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일확천금을 손에 줄 수 있다는 욕망이 종종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침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혹은 30년 후의 삶을 위해 미리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한 그 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많은 이익이 창출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빼고 놓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주님이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의 달란트를 주셨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에 따라 주셨다고 했으니 내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살이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 돈, 능력,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능의 차이가 있고 지위의 높고 낮음도 다 제각각이지만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자신이 받은 재능을 따라서 이것을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자신이 가진 돈을 적절하게 투자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이 가진 현재의 주위를 바르게 활용하여 내게 있는 이 모든 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확천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환상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또 복권 사는 것, 카지노에 가서 뭐 도박을 하는 것 이런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에 투자하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비참함을 낳을 뿐인 것입니다. 본문에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받은 것을 사용했고 사용해서 더 많은 이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으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문을 남기기까지 그들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인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했던 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자기 재산을 맡기고 너 자유다 마음껏 사용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해본 경험도 사실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험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뎠으니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자신의 결핍을 한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을 시기 질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때가 왔으니 주인과 마주 앉아서 셈을 할 날이 온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배나 남겼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며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 비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그렇게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은 머뭇거리거나 꾸물대거나 한꺼번에 목돈이 생겼으니 좀 나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로또 복권 당첨이 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뭐부터 할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어느 정도 뭐 내 건데 뭐 주인이 내가 꿔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준다고 이야기했으니 내 건데 자신이 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고 낭비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이문을 남긴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방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과 새말 그날에 이문을 배나 남길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만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 남긴 자는 열 고울을 차지하게 됐고 두 달란트 맞은 자는 또 다른 두 고울을 더 차지하게 된 더 많은 것으로 맡아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주셨는지 그건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인가 한탄하고 헛된 세월을 보낸다든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가 허랑방탕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에서, 근데 뭘 위해서 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장사에서 큰 이문을 남기는 그런 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문을 남겼는가라고 이해할 때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처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처가 있느냐?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선전하는 것처럼 가짜가 많다, 그런 선전을 할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러잖아요. 절대로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아, 목사님 모르는 수 있, 이거는요 정부가 보장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이거는 망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게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도 사실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투자는 무엇이든지 투기 못지않게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익이 보장된다면 투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자가 망할 것을 알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원하는 바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득을 본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목사 입장에서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연 뭔가요? 적어도 그렇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될 수 있는 투자처는 두 가지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잡시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 엄청난 달란트를 내게 주신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때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들으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두 요용의 사람은 어디를 봐도 자신의 소유를 더 많게 하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을 받게 될지 아닐지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음부에 떨어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재산을 더 부풀리게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땅에 감추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었는데 주인과 세 많은 날 땅에 감췄던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 한 달러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상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앞에 두 사람처럼 어떤 행동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착각을 했으니 주인이 26절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이 한 달러트 받은 자가 착각한 게 뭐냐면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부풀려가지고 이자돈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는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한 것이 그 결과는 비참한 자처였습니다. 지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든 가상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투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자인가? 여러분 자신의 번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재능,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투자요 투기인가? 주인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사욕을 챙기기 위함인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순전히 여러분의 개인의 주머니 채우고 욕망을 충족시키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자해서도 안 되고 더욱 투기하는 일은 깨끗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한 투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고 주인의 유익에 보탬이 되는 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 그 자체조차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 매우 중요한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30절에 무익한 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왜 이 사람이 악하고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주인의 재산 증식에 전혀 이비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주인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라고, 주인의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 음부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 즉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을 위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 인식이 주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죠. 대다수는 아무리 주인에게 유익해도 내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도 우리 교회의 손해가 되면 기꺼이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유익하면 과감하게 나서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길은 반드시 주인과 함께 세막에 될 날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투자처는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유익을 위한 투자는 모든 것이 주인께서 우리가 남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내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마지막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투자는 헛된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그의 이름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확실한 이익을 보자 하는 투자처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시여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몽땅 안겨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투자처 이익을 남기는 투자처 거기에 충족하는 요건은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의 재능, 물질, 시간, 구제와 봉사와 선한 일에, 섬김의 일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고자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말에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탈이 납니다. 단기간에 이익 창조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기는 사실 정부에서도 죄인으로 취급하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투기범을 잡겠다고 한 것이 많은 이들을 벼락 거지로 만드는 부장역을 만들었지만, 주님을 위한 투자여 선한 사업에 부여한 자는 주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봐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니,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갇힌 자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 앞에 생색나는 일들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론들이 대서 특별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묵묵히 주님께 받은 재물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뭔가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갚아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니 그것도 영생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투자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인을 위한 투자일까? 무엇이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일까? 저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두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투자는 첫 번째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심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흔히 똑똑하고 잘난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은 일리 있는 소리예요. 이 원리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들과 이 교회가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저에게 단돈 10원 한 장도 투자한 것이 없는데, 남이 기도해주고 남이 투자하고 키워놓은 사람을 교회가 스카우트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지원해야 되고 신학생들 지원하는 것, 오늘 학생들에게 학비 대주는 거 교회에서 그 돈 많이 나간다고 그냥 반대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정말 주의 일을 멋들어지게 잘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소? 왜 꼭 우리 교회 와서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어쨌든 다른 데서 키워놓은 사람을 모셔다가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회도 특별히 많은 장학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일에, 세상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엇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일꾼들을 길러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 경험도 적절하고 가진 능력이 축출한 사람을 우리가 다 청빙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인재 키움에 힘써야 되는 것이, 혁명을 주도할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개혁을 주도할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주도할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지원하든지 특정인을 지원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일은 언제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데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에 미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쓰임받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죽어간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이었어요. 그는 영국 교회가 필요로 한 것은 박사가 아니라 설교자다. 그래서 저마다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데를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설교자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30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설교자는 손꼽아 보아도 힘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설교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신학교들을 다 폐지하고 설교자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세우자라고 해서 런던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길러냈어요. 당시에 로이존스 목사님이 1940년 후반에 영국에서 목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들 다 모이자라고 이야기할 때 농담식으로 전화박스 부스에, 공중전화 부스에 모일 수 있을 만큼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1981년도에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유학을 갔었는데 봐서 살아계신 모습을 뵙지는 못했었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개혁교회의 목회자들 모임에 500명, 600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나눠드렸던 진리의 깃발지도 바로 그분이 만든 거예요. 옛신앙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다시 이 땅에 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리의 깃발지를 발행하게 되고 진리의 깃발지를 만들어서 보수적인 개혁주의 책들을 보급한 것입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폴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이거였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마지막 남은 퓨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고 나서 50년 동안 영국에서
퓨리탄의 퓨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영국 교회가 그렇게 망했으니 그 좋은 청교도책들이 그야말로 헐값에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50년 지나서 등장한 것이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서울교회가 개혁교회를 지향한다고 이야기할 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길러내고 그런 일에 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죄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날마다 증권 현황판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리 갈아탈까 저리 갈아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구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